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오늘서부터 사무엘 이제 말씀을 공부하게 될 텐데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이해를 해주시고 말씀을 잘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수요 예배는 저희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성경을 하지 않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조금 단순히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조금 바꾸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조금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오늘서부터 시작된 이 사무엘상 또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교대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유리나라. 유리나는 자식이고 하나는 유다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지내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비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므로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의 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의 마음이 슬프며 내가 그에게 연하하리로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들어와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께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일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그것을 묻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복동되는 마음을 인하는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룩에 다시는 주택이 없으니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들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이르라고 내가 이르되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어려운 단어가 없죠. 성태,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성태. 그러니까 애를 갖지 못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이 있어요? 수색, 수색. 18절의 수색. 네, 근심증 이 얼굴을 띄었다 이런 말이죠. 근심을 띄고. 근데 슬픈 기색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아는 걸로 하고 이제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이정은 집사님께 이제 많이 물어볼게요. 사무엘상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사무엘상은 참고로 사무엘서는 상하로 나누어져 있죠. 근데 사무엘상은 사무엘에 태어나서 죽기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세워져서 폐위가 되어 죽는 장면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을 부어붐을 받고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니면서 이제 정식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직전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 사무엘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사무엘상을 지은 사람, 이걸 쓴 사람은 누굴까? 사무엘상은. 사무엘, 옛날에는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옛날에는 그렇게 다른 얘기했어요. 당연히 사무엘이 썼으니까 사무엘상인 것이다. 그랬는데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 이야기들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무엘이 쓴 것이 아니고, 그럼 누가 쓴 것일까?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나오질 않아서. 참고로 그렇고요. 자, 사무엘상은 지금 이렇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동안에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후계자는 정하지 않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해방시켜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정착시키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사기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문제는 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소위 자기가 정체성을 모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하나님 배신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들이 아주 혹독하고 암울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12명의 사도, 이 사사들이 일어나서 그 사사들이 구원하면 또 나아졌다. 다시 범죄하고. 그러다가 보니 그들 이 사사기서에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저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만 행했다고 하는 이런 기사를 몇 번에 걸쳐서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 사사 시대가 이제 왕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이제 순간에 우리는 지난번에 룻기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정말 이름 없는 베들레헴의 한 시골에서, 그것도 이제 모압 지방에서 남편을 잃고 시어미를 따라서 이역 말리 이 외국 땅인 유대 땅에 와서 베들레헴에서 사랑하는 룻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이제 다윗을 낳게 하는 그런 혈통을 잇도록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어쩌면은 당대에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그렇게 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왕의 가문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오늘 사무엘상은 또다시 그러한 놀라운 일로부터 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은 이제 장차 나타날 내용으로 봐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그 다음에 당대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이 다윗 왕이 일어나는 이 위대한 시대에 그 시기를 준비하는 한 사람을 이제 준비시키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새롭고 위대한 역사, 아주 찬란한 역사가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이 마당에서 어쩌면 굉장한 아주 화려한 그리고 웅장한 그런 모습으로 그 장면이 시작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너무 그렇지가 않아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한 시골 라마라고 하는 동네에서 엘가나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의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겠어요. 오늘 사무엘상의 첫 시작은 바로 에브라임 산지라고 이렇게 나오면서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런 곳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 이제 일어나는 이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엘가나라고 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엘가나는 이 라마다임 소금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은 나름대로 상당히 좀 특징이 있는 이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을 보니까 우선 집안이 상당히 유력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보통 사람이 그냥 이름만 나오는데 좀 훌륭하다 싶으면은 그 사람의 족보를 약간 기록을 해둡니다. 오늘 이 족보를 보면은 아버지, 할아버지, 또 그 고조 할아버지,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까지 나오는 이런 가문의 어떤 이 가계를 기록함으로써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그래도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은 돈도 좀 있어서 아내가 둘씩이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아내가 둘이면 사람은 좀 법을 어긴 율법을 어긴 사람이 아닌가 생각할 텐데 당대에는 이것이 율법을 어기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풍습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내를 둘을 얻었어요. 둘을 얻은 걸로 봐서는 적어도 재산이 좀 있는 집안 사람인 것 같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신앙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실로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이 사람 엘가나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사사기 시대입니다. 이것이 사무엘 시대라가 아니고 사사기 시대이기 때문에 사사기 시대는 이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오죽하면 사사들조차 타락하고 사사들조차 하나님의 붙들림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엘가나는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매년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아예 정례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신앙 있는 사람이고 또 가정적으로 보면 가정을 굉장히 잘 다스리고 있는 굉장히 가정을 잘 이끌고 있는 그런 가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보면 온 가족이 전부 함께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그거 보면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가 부모님들 애들 교회 가자 그래도 안 가죠. 어떻습니까? 갑니까? 얼마나 마음대로 볼까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엘가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참 이런 사람이 가정인데 그런데 사무엘상은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런 알려지진 않았지만 평범한 한 평신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2장이나 이제 1장 후반부 2장도 넘어가고 또 특히 3장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 당시에 실로에 있던 제사장이었던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과 이 엘가나라고 하는 평범한 평신도를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의도적으로 비교하도록 해서 제사장인 엘리는 타락하고 하나님께 전혀 인정되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데 엘가나라고 하는 이 평신도는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며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가정은 신앙의 전통적 뿌리 속에서 이제 사무엘은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우리는 목사님이나 또는 중직자들이 훨씬 더 신앙이 있을 거고 또 교회도 충성을 잘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평신도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실제로 신앙은 결코 어떤 직책이나 직위가 아닙니다. 어떤 맡은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그런데 이 엘가나가 바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엘가나에게도 가정적으로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아내인 한나의 문제였습니다. 이 아내가 둘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한나는 아이가 없잖아요. 지금 아이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이제 나가보면은 분인나가 앞으로 나오고 한나가 이름이 뒤로 가게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아,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었던 것 같고 분인나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아마 분인나를 또 들여와서 그래서 아이를 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인나에게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몇 명인지 모르지만 아들, 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한나는 아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나는 고민이 되는 것이에요. 엘가나 입장에서도 엘가나는 그 사랑을 한나에게 주고 있는데 그리고 한나에서 사랑을 주고 더 가까운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한나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문과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후예가 후손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엘가나에게도 아픔이 되었고 한나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여인이 결혼을 못하거나 또는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또는 여인이 머리가 빠져서 이렇게 벗겨지거나 하면 그것이 최고의 수치로 여겨지던 시대였는데 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러니까 상당한 고통을 가지고 수치심과 열등의식과 그리고 아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것을 오늘 사무엘상은 의도적으로 깔고 있어요. 왜 이런가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므람 사사기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데 아므람 이스라엘의 이 현실을 엘가나라고 하는 이 한나라고 하는 한 가정을 통해서 그것을 비춰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아무런 소망 없이 블레셋이나 이웃의 이 외적들에 의해서 침입도 받고 진짜 소망 없이 내일이 없는 그런 삶을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이 사무엘상 저자는 의도적으로 그런 것을 아마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참으라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있거든, 자녀도 있거든. 분인나는 있는데 한나는 자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 한나는 엘가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제 제사를 지내러 실로로 올라갔는데 실로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전이 있는 성막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엘리 제사장이 그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는 어디 있는가 하면 베델과 세겜 사이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 아이성을 지나서 아주 조금 더 지나가지고 올라가다 보면 베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 세겜이 나와서 실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세겜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세겜과 베델과 사이에 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그 실로가 있는데 바로 에브라임 산지는 예루살렘 위로부터 그 인근을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니까 거리가 한 30km 이상 되는 데를 매년 올라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이 제사를 지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제사를 지내고 난 그 재물을 이제 먹게 되는데, 이 화목제라고 하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음식을 같이 나누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온 가족이 먹는데, 이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다 보니까 본인 나나 그 자녀들에게 다 한 몫을 주고, 한나에게는 어떻게 준다고? 갑절이 무슨 말이죠? 배로 주면 뭐예요? 그럼 살찌라는 얘기인가? 그런 거예요. 많이 준다고, 사랑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성경은 이걸 번역을 조금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이 갑절이라고 하는 말은, 갑절이라는 이 말은 목, 얼굴, 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코가 갑절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갑절이라고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갑절이라는 말이 왜 여기에 나왔는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좋은 부분을, 좋은 부위를 줬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실제 우리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엘가나는 한나를 너무 사랑하였지만 한나에게도 한 몫을 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한 몫밖에 줄 수 없었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데, 이 말이 사실은 원어와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했기 때문에 많이 준다 그러는데, 사실 성경의 뜻은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식들도 없고 하니까 그냥 한 몫밖에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더 고통스럽다, 이런 뜻으로 이제 얘기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올라가게 되면, 한 몫을 주게 되면은, 제사를 드리는데 가장 기뻐하는 건 엘가나나 한나가 아니라 본인나가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면 자기 아들 딸들 데리고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음식을 받고 하면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많이 받으니까 기분 좋은데, 그러면서 그것이 또 한나를 보면은, 한나가 어딘지 모르게 엘가나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뭔가 사랑을 받는 것 같으니까 이제 시기하고 질투를 하니까 그 한나를 이 분인나가 못 살게 봅니다. 그래서 격동시키고 아주 힘들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굉장히 힘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여기 6절에 보면 이 그 대적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대적. 원수라는 말이에요. 한나와 분인나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으로 봐서는 둘이 형제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남매가, 아, 자매가 같이 한 사람한테 시집을 가는 경우도 있죠. 누가 그랬을까요? 야곱이라는 사람의 아내는 누구죠? 라헬과 레아. 자매예요, 자매. 두 아내. 그런데 바로 아내가 그래야 되는데 둘이 대적이 되고 있다고 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서로가 어려운 상태라는 거죠. 이 대적이라는 말을 이 사무엘상 저자는 의도적으로 쓰고 있어요. 이 대적이란 말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원수 관계라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 적일 경우에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딘지 모르게 다시 사사기 시대와 이제 새로운 왕조 시대가 되는 그 중간기에서 이들이 한나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사람과 분인나라는 이 외적과 대변되는 그런 관계를 마치 대적이라는 표현으로서 이 사무엘 저자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이스라엘은 외적으로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가나의 집을 통해서 시련 속에서 고난당하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나에게는 그런 아이가 없는데 이 두 가지 고통이 있어요. 큰 고통이. 무슨 고통인가 하면은, 자기가 아이가 없는 것은 좋은데 그 아이 없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고통의 원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한나에게 힘든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5절 6절에 보면 계속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성태치 않게 했다. 하나님이 그를 아이를 못 갖도록 막았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 심각한 것을 한나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에요. 한나의 고난은 한나의 잘못도 아니고 엘가나의 잘못도 아니고 본인나의 잘못도 아니고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잘못인가요? 그래? 어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한나는 자기의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고난을 주면서 그렇게 사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성숙되고 힘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 곤충학자가 하나 있는데 찰스 코만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연구를 쭉 하는 데 보니까 이 애벌레가 곳이 거기에서 이제 막 나오려고 구멍 속에서 막 애를 쓰고 그래서 나오면은 나비가 돼서 확 그걸 날아가는 이런 것을 연구를 해요. 근데 하루는 애벌레가 이제 이 고치를 놓고 보는데 그 구멍 속으로 보니까 애벌레가 나오려고 키를 쓰면서 애를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계속 보는데 너무 그게 안타까우니까 이 코만이 그 애벌레를 갖다가 이 고치 이렇게 열었어요. 그리고는 이 애벌레가 날아갈 수 있도록 꼭 밖에 냈다. 그런데 애벌레가 날아가지 못해요. 그리고 한두 시간 있더니만 그냥 죽고 말아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애벌레는 고치의 그 작은 구멍으로 나오려고 계속 발버둥 치고 애를 쓰고 이러면서 날개에 힘을 키우는 것이에요. 계속 그렇게 하면서 나오려고 길을 쓰고 길을 쓰고 해서 온몸 그러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것을 뚫고 나왔을 때 그 힘을 가지고 나르는 거죠. 힘이 생겨서. 그런데 이 고만 이 사람에게는 자기의 값싼 동정 때문에 자기의 판단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애꿎은 애벌레라고 죽었다는 이런 고백을 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고통을 주시는데 그 고통이 바로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 속에서 연단을 통하고 연단 속에서 세워지는 것을 원하셔서 지금 그러신다는 것을 이 한나는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역사되는 것을 이 한나는 아마 깨닫게 될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의 이 한나의 괴로움은 뭐냐면은 제일 한나에게 고단한 게 뭐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매년 예배들은 그게 제일 고달팠어요. 집에 있을 때는 좀 괜찮은데 예배를 드리러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그때 이 분인나가 못 살게 부는 거예요. 실로에 가서 너는 애도 없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제사의 재물을 서로 나눠 먹을 때 너는 하나밖에 못 받는 것이 얼마나 고박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 가서 예배드려서 기뻐해야 될 텐데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가장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이 한나의 고난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오늘날도 보면 교회에서 예배 때문에 교회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실망을 주는 것이 아니지. 교회는 어떤 고통을 주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의 치유를 받기는커녕 고난을 어떻게 회복되기는커녕 슬픔을 갖다가 좀 사라지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찢기고 더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녀버리고 다른 곳을 가버리고 교회를 포기해버리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한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정말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 한나에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해결책이 뭐냐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라는 거죠. 바로 오늘 교회에서도 우리가 혹시 교회 안에서 힘든 것이나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이 왜 없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거룩한 우리 성도로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완전 성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들로 세워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죄성이 아직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잖아요. 의롭다고 하나님이 간주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직도 인간적인 면모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없애라고 죽이고 깎아내는 것이 성화고 교회 삶이거든요. 그럼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우리의 꿈, 소망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 때문에 교회 상처를 받거나 힘들어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한나의 신앙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한나는 바로 이 모든 것을 다 알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이었어요. 하루는 이제 똑같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실로에 올라갔는데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 순간 음식을 먹다가 실로에서 이 한나가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성막 그 문 앞에서 의자에 제사장 엘리가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이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고 기도합니다. 정말 통곡을 하고 기도합니다. 여기 오늘 성경 말씀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 기도한다. 이 말이 우리는 너무 쉬운데 성경에서 가장 처음 쓰인 여호와께 기도한다는 말이 바로 사무엘 한나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 사무엘상 이전에는 여호와께 기도한다는 이런 표현이 안 나와요. 여호와 앞에서 기도한다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그런데 드디어 한나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고 통곡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일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한나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어떤 것일까요? 한나는 기도하는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고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괴로워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자기를 지켜주시기 원하고 하나님만이 이 나의 이런 현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성태치 않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향해서 이 한나는 호소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신앙이 좀 있다 이런 분들은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지를 않아요. 아니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기도 안 해요. 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시니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 거라는 것이에요. 바로 한나는 이런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도 기도합시다 이러면은 고개 탁 숙이죠. 막 딴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하면 거기에 딱 숙이는데 그냥 하나님한테 넙죽 엎드리는 거죠. 그냥 아, 훌륭한 거죠. 기도 자세 지금은.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한나가 전심으로 해요. 한나가 얼마나 기도를 전심으로 하는지 주변을 의식하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까지도 자기가 신경을 안 쓰고 기도를 합니다. 오죽하면 얼마나 기도 그 당시에 기도는 말이죠. 소리를 내어서 그냥 통곡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 당시 기도는 우리처럼 이렇게 겸손하게 고개 탁 숙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라 입술을 열어서 입을 열어서 통곡을 하는 기도였는데 한나가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해서 너무 지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입만 좋아요. 너무 이제 소리도 안 나면서 요즘 우리 같은 기도를 하면 우리가 너무 기도를 많이 한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데 엘리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보고는 보세요. 그 아주 깊은 기도에 들어가 있으니까 생각하면서 이래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마치 술 취해가지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럴 정도로까지 기도를 하죠. 전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여인이라는 거죠. 한나는 기도에서 응답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그건 한나의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데 한나가 기도의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한나는 기도해서 응답을 해주셔야 돼. 그 일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기도하는 태도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를 했다. 그래서 기도의 여인이라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여인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정말 기도의 신앙인이 한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나의 이 또 보면은 성숙한 인격을 가진 그런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한나는 분인 나를 향해서 단 한 번의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 속에서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고난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주의 여정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해 달라고 했어요. 남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주의 이 여정을 잊지 마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지 몰라요. 그리고 태도를 보면 절대 분인나에게 어떤 것을 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여종 하갈과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하갈과 사람은 그래서 하갈이 나도 어떻게 되죠? 쫓겨나요. 쫓겨나. 열국의 어미, 믿음의 조상의 어머니 사라도 그런 것을 뭐라 그러죠? 사라가 막 이 하갈을 이런 걸 뭐라 그러는가? 우리나라 말로 구박. 그렇게 하면 그런 다툼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야곱의 두 아내 자매인 라헬과 누구죠? 레아.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합방치 하나 놓고 막 머리끄댕이 잡는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아니지만 싸우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 머리끄댕이가 아니라 나무들과 서로 막 치고받는 이런 싸움 같은 그런 싸움이에요. 이런 싸움을 하는데 놀라웠게도 이 평범한 한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평범한 한 여인 한나는 대단한 여인이 아니에요. 애 못 낳는 그냥 그런 여인일 뿐인데 이 여인은 그렇게 성숙된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는 줄 아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신앙인 중에서 이런 인격의 신앙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사실은 목사, 뭐 장로, 권사, 뭐 아무 안수집사, 집사다. 이런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한나는 그런 신앙 인격의 소유자라는 것이죠. 정말 인격의 소유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나의 특별한 점은 온전한 헌신의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다. 이 기도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제발 좀 주세요. 그럼 우리의 삶이 넉넉해지고 이것도 있어. 이것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좀 뭐하게. 집을 사야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였고 우리는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은 분명 우리하고 똑같아요. 거기까지 들으면 별 차이가 없는데 똑같은데 한나는 드리기 위한 기도예요. 만약 아들을 주시오면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해서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버린, 그럼 아들 있으나 말하지 뭐하러 그 아들을 낳아. 여기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 한나는 발견하고 있는 줄 모르겠어요. 사무엘은 바로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집에서 키워가지고 하마도 보내가지고 공부 잘 시켜서 변호사 시켜가지고 일을 시켜, 이것이 한나의 꿈이 아니라는 것이. 그리고 사무엘은 그런 사람으로 태어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면 칼을,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나시린, 대답, 우리 알죠? 나시린은 뭐 하는 사람이? 머리를 절대 안 깎는다. 또,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 않고, 포도밭에서 난 건 절대로 만지지 않는다. 세 번째, 죽은 시체를, 더러운 건 절대 갖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바칩니다. 그런데 이 바치는 것도, 나시린은 성경적으로 보면, 평생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나시린으로서 서원을 하고 또 돌아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기도에 보면은 잠깐이 아니고 한정적인 게 아니고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이에요. 이런 기도를 지금 한나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목사님들 그런 얘기 잘 많이 하죠. 애 못 낳는 집에 가면 한나의 기도처럼 열심히 기도해서 아들 하나 얻으세요. 그 다음에 얘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를. 이 지금 한나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자, 한나는 제가 보기엔 좀, 한나, 아들을 주면은 내가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뇌물인가요? 하나님 앞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리면 드릴 테니까 다 주세요. 흥정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이건 흥정이 아니죠.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걸 그대로 하나님 거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원하지만 이게 내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하면 이 생명이 내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 건데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을 부유케 한다는 건 이건 나를 부유케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으로 이걸 쓴다는 이런 얘기라는 것이죠. 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는 건 이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하는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 아들을 달라는 것은 이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것을 고백하면서 지금 이런 기도를 절대로 뇌물이 아니에요. 흥정이 아니에요. 그, 더군다나 보세요. 요즘 생각에 와서는 아들을 줬는데 아들의 미래나 장래를 걱정하지 않으면 네 마음대로, 어? 네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 요새 부모님 같아서는 이런 것도 하면 잘못 아니에요? 주시면 잘 키우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아니죠. 이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 한나는 철저히 알고 있었어요. 야, 그래도 애를 주면은 네가 부모로서 집에서 키워서 성숙을 시켜야지. 그걸 성전에 보내면 어떻게 하냐. 너는 유아를, 애를 젖만 떼고 나서 포기라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정말 이 한나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고 한나의 간절함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을 세우며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정치 체제를,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어떤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하시는데 그 사무엘을 준비하는 것을 한나의 기도 속에 한나에게 맡기셨다. 저는 거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내가 기도를 했더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한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소원이라는 것. 이쯤 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구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안 들으실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여기까지 성숙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한나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이제 한나는 거기에서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떠나고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라마에 돌아가서 동침을 하고 아들을 낳게 돼서 사무엘을 낳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사무엘의 출생의 이야기입니다. 한나라는 이름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풍성한 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풍성한 은혜. 한나에게 무슨 풍성한 은혜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장 풍성한 은혜가 지금부터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의 출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절대적 주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주권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이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자, 오늘 기도는 이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업을 허락하시고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내 자신이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주님이 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제 삶이 다 주님을 위한 것이 됩니다. 주님을 위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는 아니죠. 왜냐하면 나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나는 종이니까 종이 자기의 뜻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신앙이란 건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기도가 주의 여종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기도는 바로 나는 그런 종이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라는 것이죠. 가장 위대한 기도가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Oh.